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18일 이란 개인과 기관 등 총 16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국무부도 두 곳의 이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혁명수비대사나 우주항공 관련 기관을 비롯해 이란 군부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용 무인 비행체와 각종 장비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탈취한 뒤 이를 이란 정부에 판매한 개인 등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 등 6개 나라와 핵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어진 이 협정을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를 실패하도록 놔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현 상태는 오바마 케어를 실패하도록 두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공화당원 등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공화당의 제리 모란 의원과 마이크 리 의원은 전날인 17일 성명을 내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주 제시한 건강보험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 법안이 기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개헌의회 구성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무엘 몬카타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18일 국영방송에 출연해 개헌의회는 구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깊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그 어떤 누구로부터 모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개헌의회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강력하고 신속한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은 또다시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독재자를 꿈꾸는 나쁜 지도자에 의해 이런 입장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타이완의 아시아 지부를 개설했습니다. 18일 타이완 언론 등에 따르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지부 개설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시린 에바디 명예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 지부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홍콩, 몽골 등의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앞서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은 전날인 17일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만났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두 달째 이슬람 반군 소탕전이 진행 중인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된 계엄령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18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필리핀군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반군 지도자를 생포하려는 작전에 실패한 뒤 반군 소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군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60일 효력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소탕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반군 약 400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이 18일 최근 노출 복장으로 화제가 된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현지 알라크바리아 TV 방송에 따르면 모델 쿨루드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짧은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사우디 역사 유적이 있는 거리를 활보하는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주말에 트위터와 유튜브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으로 퍼지면서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여성의 용기를 칭찬하며 사우디 당국도 여성에게 복장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우디의 법과 풍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와 관련해 지금은 북한과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 측에 사전 설명을 했고 양국 간 상황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회담 제안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반면 중국 정부는 대화 제의를 반겼습니다. 첫 소식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십시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회담 제의 언급은 분명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한국 정부에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반응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의 정통한 한 소식통도 17일 VOA에 한국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해 시기 등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의 기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테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과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 역시 이날 VOA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한국의 남북 대화 제의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마루야마 노리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루야마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발사로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봉착했다며 진지한 대화를 위해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 압박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루야마 대변인은 또 일본이 석유 등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제재가 가장 성공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남북회담 제의가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게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남북회담 제의가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17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군사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상황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긴밀한 협력 아래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회담 개최 제의에 미국이 지금은 대화 조건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고 미국 측이 회담 제안을 충분하게 이해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이번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미국 등 주요국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대해서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대변인은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회담 제의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 제의가 본격적인 대화 조건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백악관 논평은 이런 한국 정부의 이해와 똑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 모두 북한과의 본격 대화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 동결과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이번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는 이와는 구분되는 초기 단계의 접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시험 발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미국으로선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시점에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 집중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비정치 분야에 국한한 지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비정부 차원에서 뭐 인도주의적 스포츠 이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케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제재 국면이니까 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서 자제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군사회담은 그런 입장에서 판단할 때 너무 많이 나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국의 이번 대북 제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내에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갈 경우 미한 동맹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한국이 제의한 회담을 미한 두 나라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하고 대화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공조체제를 균열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대화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서 제재 그 일변도의 어떤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미한 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정교한 역할 분담을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에 대해 묻는 질문에 관련 국가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모든 유관국이 남북 양측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코리아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Despite the Trump administration's earnest effort to induce China to action, China's response has been lacking.
가드너 위원장은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국의 대응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을 줄여야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는 중국이 오히려 대북교역을 4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중국이 계속 연루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대북 압박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Instead of putting long overdue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China has engaged in a shameful economic sanction campaign against Seoul over the deployment.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대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한 한국의 경제 제재 캠페인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은 7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의 비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가드너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쁜 협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북한이 이미 합의한 적이 있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멈출지 아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유지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를 감내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행정부는 의회의 지지 아래 북한과 거래를 한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Shows that can be seen on television, radio opportunities, broadcast opportunities, thumb drive opportunities to try to expose
텔레비전과 라디오, USB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언젠가 북한 어린이들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과 통일해 평화는 물론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회를 꿈꾸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끝내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속한 확립과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곧 발표할 새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표현의 강도를 더욱 높인 건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17일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격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새로운 단계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명기한 지난해 백서보다 위협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올해 백서가 더욱 강력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새 방위 백서는 특히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에서 갑작스럽게 발사하는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정거리가 더 길어지고 정교화되고 있으며 발사 형태가 더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방위백서는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자신의 억지력을 과대평가할 경우 일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이용한 북한의 신형 이동식 미사일 위협도 명기했습니다. 새 방위백서는 다음 달 초 각의 즉 국무회의에 보고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걸입니다.
일본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개인 대피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원래 동일본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점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최근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일본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경향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대피소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태평양에 접한 일본 서부에 사는 구로토리 요시히코 씨도 개인 대피소를 지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올해 75살인 쿠로토리 씨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피소 건설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자 자연재해보다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대피소를 만들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한 바 있습니다. 비용이 모두 7만 달러가 들어간 쿠로토리 씨의 대피소는 35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가의 스위스제 공기정화기가 달렸습니다. 이 공기정화기는 방사능뿐만 아니라 살인가스 등 유독성 가스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 업체 관계자들을 말을 인용해 올 들어 핵공격에 대비해 대피소나 공기정화기, 방독면 등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쿠로토리 씨의 대피소를 만든 업체 관계자는 대피소 건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12건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문 건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고객 대부분이 북한의 핵공격을 우려해 대피소 건축을 원했다며 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 대피소 건축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업체 관계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크게 주목받은 올해 4월과 5월에 대피소 건축 의뢰가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1인용에서 20만 달러가 드는 13인용 대피소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자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수도 도쿄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2차 세계대전 기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공격을 당했던 일본이 오랫동안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잊고 있다가 최근 북한 탓에 다시 핵 위협을 실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대피소를 지은 쿠로토리 씨는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등 일본을 둘러싼 위협을 지적하며 이웃들이 자신에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저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조세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얀마를 방문 중입니다. 윤 특별대표는 미얀마 당국에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7일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민 아웅 플라잉 군 최고사령관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 상황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과 발전, 미국과 미얀마 간 군사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얀마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민 아웅 플라잉 최고사령관은 윤 특별대표 면담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에게는 친구의 나라만 있으며 적대국가는 없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며 전 세계 모든 군대와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미 국무부는 윤 특별대표의 미얀마 방문이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윤 특별대표가 미얀마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해 북한의 외교적, 재정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하는 데 있어 단결돼 있음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윤 특별대표가 미얀마 정부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는 오랜 기간 북한과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미 재무부는 미얀마 군 관계자 2명과 기관 2곳을 북한과의 불법무기 거래 혐의로 제재했습니다. 미얀마 국방산업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당시 군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미얀마는 북한의 위장회사가 일본 등지에서 미사일용 부품을 구매할 때 이를 중간에서 대행한 사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사나 전문가 패널에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일본으로부터 미사일용 관측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들이는 데 미얀마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해 북한이 제3국에 수출하려다 일본 정부에 압류된 합금 막대기 5개는 최종 목적지가 미얀마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물품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제조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2011년에는 북한 미사일 부품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미얀마로 향하다 북한으로 회항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미얀마는 매년 발행되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물론 각종 언론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문제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얀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이행 보고서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지 않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에도 소극적입니다. 미얀마는 지난 1983년 북한이 자국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 사건을 일으키자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재개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얀마에서 군사정권의 독재 통치가 최근 막을 내리면서 북한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정권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답해 12년 전 조사 때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18일 북한에 관한 새로운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뒤인 지난 10일부터 13일 사이 미국인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설문에서 응답자의 81%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6%는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해 지난 2005년 같은 조사 때보다 12%가 증가했습니다. 또 74%는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했고 특히 이 중 절반인 34%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36%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며 신뢰를 보인 반면 63%는 일부 혹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87%가 불신, 공화당 지지자는 19%만이 불신 입장을 보여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견해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미국인 1,983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30%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ISIL, 16%는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 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자의 43%, 민주당 지지자의 41%가 북한을 최대 위협이라고 답해 정당 지지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 무모함에 대해 미국인들의 높아지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과 각각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방안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한 남북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는 한중일 세 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이 모두 초청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구금시설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18일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서울에서 마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정례 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이행 조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영상 기조연설에서 최근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이 북한 구금시설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also have the recent case of the recent case of Otto Warmbier.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라는 유엔의 새로운 절차와 감독을 통해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킨타나 특별보고관 자신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정부 당국자와 탈북민,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오는 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방문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연계돼 있는 유엔의 결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Based on the monitoring and interviews my office has been doing in the last two years.
폴슨 소장은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리의 검토는 북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인권 증진 체계라며 평등과 차별 철폐 등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용하는 문화를 먼저 교육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인권 문제가 있다. 그러니 보편적 검토에 나와서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북측에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압박의 실효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재판하고 처벌하고 투옥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원수를 지내고 ICC에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새로운 진전이고 북한도 이것이 두려워서 2014년 이후는 유엔 인권결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수용한 87개의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제협력과 관련된 4개의 권고안만을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 측은 87개 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 검증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북한에 거주했던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에 대한 실행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일어나는 2차 피해, 선천적 장애 아동의 생명권 침해 관행에 대한 방지 대책 부족 등의 인권침해 사건은 국제사회가 오는 2019년 제3차 정례 검토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첫 정례 검토에서 인권 개선에 대한 117개 권고안 중 81개를 전면 수용했으며 6개는 부분 수용, 15개는 차후 수용 검토,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거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전면 혹은 부분 수용한 권고안을 2014년 4월 제2차 정례 검토 때까지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국제 적십자산은 북한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다음 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큰 홍수 피해를 입었던 함경북도 주민들에게 조기 경보와 대피 훈련 지침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제 적십자산은 8월 중 북한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대피처 인식을 위한 참여 접근법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적십자산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홍수 등 북한에서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사로 불리는 이 훈련은 반복적인 재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재난 대비 역량을 높이고 발생 가능한 재난에 주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사는 지역사회의 과거 재난 발생 사례를 토대로 발생 빈도와 영향을 파악하고 마을 지도를 제작해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의 후반부는 재난 위험 관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재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제적십자산은 또 함경북도 주민들에게 재난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된 조기 경보와 대피 지침서 1000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의 담요와 조리기구, 방수포, 위생용품, 물통, 텐트 등 구호 물품을 모두 비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에서 조선적십자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 경보와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은 19일에서 23일 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올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홍수 피해로 적어도 138명이 숨지고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가옥 3만 채가 파괴되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건물 16,400채가 훼손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북한 정부가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틀어줄 수 있던 영화가 중국 영화, 그리고 소련, 독일, 그리고 쿠바 영화였어요.
어린 시절 북한에서 봤던 공산체제 영화 가운데 오스틴 씨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영화는 쿠바 영화였습니다. 그리 낯설지 않은 나라 쿠바. 오스틴 씨는 올해 봄 전 세계 5개 공산국 가운데 하나인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충격이었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관광업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관광 리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통제를 당하고는 있다지만 자신이 생각한 공산국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쿠바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종교가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아우지 쪽으로 쫓겨간다 아니면 죽는다 이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럼 쿠바에서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탈북 후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지만 쿠바에서 바라본 북한은 더 잔인했고 광적이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생전에 자기 동상 세우지 못하겠고 자기 사후에도 세우지 말라고 죽을 때 말을 해가지고 쿠바는 전혀 어디 가나 피델 카스트로 동상이 없어요.
한 나라를 광신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김 씨 일가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오스틴 씨.
저희 사명은 북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실만큼 위대한 무기도 없고
오스틴 씨가 조국을 맹신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그런 조국에서 아픔을 겪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울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대규모 탈북 대열에 동참했던 오스틴 씨는 부모님과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딱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함부로 김일성, 김정일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수령님하고 대원수님한테 존칭을 빼고 이름을 찍찍 부르냐고. 그래서 막 눈물 뻥뻥 흘리면서 싸웠다니까요.
그랬던 14살 소년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계속 보다가 나중에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진달래 꽃이 필 때까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KBS. 탈북한 외교관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난생 처음 북한 고위층의 삶을 알게 된 오스틴 씨.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처음으로 기쁨조가 등장을 해요. 그걸 보는데 충격인 거예요. 본인들은 모든 공식 석상에는 이렇게 인자하게 나타나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추삽하게 살고 가장 좋은 차를 끌고 가장 예쁜 여자들을 노르개로 삼고.
이것이 진실일까 믿기 어려웠지만 자신과 가족이 이런 처지에 와 있게 된 것이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권 때문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흐르고 나서 완벽하게 깨달았죠. 아, 북한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런 속에 살고 있었구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밤마다 칼을 들고 북한에 나가서 김정일을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죠. 14년 인생밖에 안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너무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한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쩔까?
조국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지만 오스틴 씨 가족은 탈북 후 2년 만에 강제 북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날 밤에 그 간수한테 정말 피 터지게 맞았죠. 아,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맞고 울고 울어가지고 나중에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뜯어 말릴 정도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전에 그 제가 그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애가 세 명 있었어요. 남자애 두 명이랑 여자애 한 명. 근데 여자애 발목이 두 개가 잘려 있는 거.
이런 광경을 본 오스틴 씨는 이곳에서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철장 사이로 바람이 매우 차가웠던 날 밤. 머리를 바닥에 거꾸로 대고 밤을 새던 소년 오스틴은 태어나 처음 기도란 것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오스틴 씨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당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날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나온 오스틴 씨는 다시 강제 북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재탈북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오스틴 씨는 아버지와 생이별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지금 저희가 끌려가서 메인 감옥에 들어갔을 때인데 남자니까 아빠랑 같은 셀 안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그 어린애들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같은 프리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동네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빠가 저를 뒤돌아보시면서 앓지 말고 건강해라 그런 거예요. 살아남아라. 근데 아빠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 보는 눈빛이 그 부모의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무기력감,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술을 마시고 가끔 행패를 부렸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정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아버지, 오스틴 씨 기억 속의 아버지는 그랬었는데, 그날 오스틴 씨의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를 되게 미워했죠. 미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빠의 눈빛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도 그 아빠의 눈빛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북한 땅에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 어깨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몸이 아파 함께 탈출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북한에 남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오스틴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와 중국에 왔을 때도 아빠는 살아계셨어요. 그 대신 엄마가 계속 중국으로 돈과 그 다음에 약품들을 보냈죠. 북한으로.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거는 한국에 와서 알았죠.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 모셔오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말하는 오스틴 씨.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커다란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빠의 그 마지막 눈빛은 제가 뭐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하는 눈빛이고 저한테 그래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 순간 때문에.
14살 때 북한에 대한 진실에 눈을 떴고 16살엔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오스틴 씨는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오스틴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5234545 00800-500-52345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중강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3도. 남포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9도. 수풍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1도, 낮엔 3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9도. 용현 아침에는 24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3도.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장진, 풍산, 웅기, 삼지연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5도. 풍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31도. 웅기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18일 이란 개인과 기관 등 총 16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국무부도 두 곳의 이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혁명수비대 산하 우주항공 관련 기관을 비롯해 이란 군부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용 무인 비행체와 각종 장비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탈취한 뒤 이를 이란 정부에 판매한 개인 등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건강보험법, 일명 오바마 케어를 실패하도록 놔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현 상태는 오바마 케어를 실패하도록 두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공화당원 등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공화당의 제리 모란 의원과 마이크 리 의원은 전날인 17일 성명을 내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주 제시한 건강보험 법안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 법안이 기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적어도 5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 등 50명이 넘는 의원이 반대해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개헌의회 구성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무엘 몬카다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18일 국영방송에 출연해 개헌의회는 구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깊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그 어떤 누구로부터 모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개헌의회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강력하고 신속한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타이완의 아시아 지부를 개설했습니다. 18일 타이완 언론 등에 따르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지부 개설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시린 에바디 명예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 지부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홍콩, 몽골 등의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앞서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은 전날인 17일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국경 없는 기자회의 지부 개설을 계기로 더 많은 국제 비영리 기구들이 타이완에 자리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두 달째 이슬람 반군 소탕전이 진행 중인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된 계엄령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18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필리핀군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반군 지도자를 생포하려는 작전에 실패한 뒤 반군 소탕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군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60일 효력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소탕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반군 약 400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이 18일 최근 노출 복장으로 화제가 된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현지 알라크바리아 TV 방송에 따르면 모델 쿨루드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짧은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사우디 역사 유적이 있는 거리를 활보하는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주말에 트위터와 유튜브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으로 퍼지며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여성의 용기를 칭찬하며 사우디 당국도 여성에게 복장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